오늘 제목이 뭡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회의적입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밤에 고기를 만선을 하도록 잡았다면 과연 주님을 만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금을 털고 있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상치 않고 또 원치 않은 것을 시켰어도 거기에 부정하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나중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참된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가 뭘 아직도 할수 있다. 내가 힘이 있다. 나를 과시할 때는 신앙은 내삶 속에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왔을 때야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큰 역사와 능력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데 가장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제가 늘 병든 자들이라든가 힘겨운 분들을 찾으면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죽을 병이 들었다든가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절묘한 순간이다. 그래서 인간의 고난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게 되죠. 본문은 그렇지 않아도 덤벙대고 성미급한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상황도 주님께서 정말 절묘하게 선택하신 것 같고 이 순간을 말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성미급한 베드로가 아니라도 아니 베드로보다 더 나은 제자를 찾을 수도 있으셨음에도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잘 나가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 지금도 성공한 사람 그걸 내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더 효력이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전혀 반대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데서 인간의 모습과 다르다 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이 말씀과 더불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좌절과 부족됨을 믿음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폭제가 되는 이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모든 방법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찾는 것이다.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 파도가 찰랑해서 그날 고기를 못 잡았다고 할지라도 그날 저녁에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 그물질은 반드시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고기를 못 잡고 빈 그물을 손질하는 그만큼 어부들에게 힘겨운 일은 없습니다. 잡아가지고 이제 팔 것이 많고, 야, 오늘 한몫했구나. 그럴 때는 그물을 씻고 손질하는 것이 전혀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빈 그물질을 저녁 내 하고 아침에 그물을 손질하게 될 때, 그때는 정말 인생의 허탈함과 인생이 뭔가를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밤새껏 찰싹이는 파도와 함께 씨름했는데 얻은 것이 없는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 없이 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나름대로 큰소리쳤다고 하는데 죽음의 문턱에 갔을 때 얻은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도 없구나. 이렇게 절망되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슬픈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그런 절망을 앞에 두지 않은 것은 주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절망의 마지막을 맞지 않도록, 절망의 아침을 맞지 않도록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몰려와서 주님의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온갖 자신의 경험과 방법을 다 써봤지만,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이게 아니었으면 그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도 할수 없는 아주 인간적으로 비참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지요. 세상의 성공이 영적으로는 헛거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성공이 영적으로 헛거물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면 헛거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한밤에 헛거물질 하는 것은 그런데 견딜만 하죠. 그런데 인생 전체를 헛거물질로 보낸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가련한 인생 속에 여러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허탈한 마음으로 또 그 일을 위해서 시도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는 가치 없는 도전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다 어찌 보면 그런 거죠. 해와 달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이런 걸 의식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만 다행인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두 배가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옆에 배는 누구 배인지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의 배에 주님께서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결국 인생의 실패에서도 주님을 모시는 행복입니다. 내가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모신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처럼 괄괄한 성격 속에 배를 조금 타자 뛰어라 그러면 그물 씻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말이야. 밤새 고생했는데 뭐 이런 양반이 와가지고 당신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거고 뭐 날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럴 수 있어요. 상황적으로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복은 뭐였습니까? 그런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자기 배에 모실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모든 게 다 동나고 실패해도 주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사람의 방법과 수완을 다 동원해서 또 헛그물질을 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특별한 한 가지는 주님께 헌신되었을 때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안지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천만 다행이고 이것만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실패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오심의 회복,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될 때는 절망과 씁쓸한 기분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자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실패한 인생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남은 것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거지요. 제가 서두에 그랬죠. 인생의 실패는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다. 근데 만났으면 그냥 만남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한 인생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제목을 되게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제목 쪽으로 많이 잡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 방향으로 잡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우리의 길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를 복음을 위해 사용하신다면 세상적으로도 절대로 값없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때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애썼는데 그런데도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왜 주님께서 날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실까? 왜 버려두실까? 이런 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쓰시고 입을 닦아버리는 그런 몰인정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지요. 그것이 때로는 즉각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대가는 영혼의 영생과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다면 여기에 대한 대가는 영혼 속에서도 반드시 갚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힘을, 돈을, 지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 절대로 겉으로 사용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세상을 위해서 뛰어보기 전에 주님께 나의 가진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역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볼 수 없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도 신앙의 깊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말씀 무엇보다도 우리 눈으로 헤아려 볼 수 없는 그것을 깊은 데라고 이해를 합니다. 바닷가에 가다 보면 물이 맑으면 막 고기가 이게 헤어 다니는 게 보여요. 그리고 낚시를 대면 그걸 물어요. 그런데 그런 고기들은 사실 어떻습니까? 큰 고기들이 아니에요. 다 잔챙이다 그러지 잔챙이. 그런데 깊은 데서 사는 고기라야 크고 또 가치가 있고 값이 있는 고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뼈가 그리고 고기 잡는 기술이 키워져 온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런 배들이었기 때문에 아침나절에는 그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지식 이 넘어 우리의 볼 수 있는 한계 너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깊은 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순종만 하면 요즘 말로 뭡니까?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거지요. 순종만 하면 문제는 뭡니까? 관건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 64장 4절을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인용하는 말씀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눈이 미치지 않은 깊은 것인 거죠. 물론 우리가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깊은 신앙이라야 깊은 은혜 체험을 하는 거지요. 얕은 신앙을 가지고 깊은 은혜 체험을 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예비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큰 것들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곳에서 안 됐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파토난 것도 아니고 또 절망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헛된 수단을 다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어때? 실패해놓고도 예전에는 내가 그래도 특히 아내하고 자녀들 앞에서 큰 소리 안 치는 남편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총각 때는 이랬다고 잘 나갔어. 근데 당신만 나가지고 너네들 나가지고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밤새껏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중요해요. 나의 연약함과 나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들을 말씀이 바울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힘드는 것 같아요.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고도 큰 소리 치고 그럼 뭐래 하나님이? 주님께서 뭐랍니까? 그래 너 할 만하면 할 대로 해봐.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밥의 도토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 그런 취급을 당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약함과 초라함과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밤새껏 내 지금까지 인생에 수고하였지만은 얻은 게 없습니다. 남은 거라고 하는 고생밖에 없습니다. 망가진 몸밖에 없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럴 때그 초라한 인생을 주님께서 다잡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실패한 인간적인 수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대개 내 경험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또내 뒷배경을 의지하고 많은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내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더라도 베드로가 그 상황이 이해되겠습니까? 밤새 고생한 사람 와가지고 선생이라는 사람이 배에 올라가지고 피곤한 나를 이렇게 쓸수 있는가? 이게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이 교회가 말씀에 의지하는 교회 아닙니까? 상황적으로 어떻게 되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 보는 겁니다. 해 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요. 우리가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또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말씀에 의지하여. 안될것 같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가장 큰 뭐예요? 위대한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에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어떤 위기와 절망의 탕류가 와도 끄떡없습니다. 왜? 주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놓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거기에 자긍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혼인 잔치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 했습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구나. 그럼 포도주 사와야지. 그런데도 예수님께 그렇게 보고한 어머니는 뭐라 합니까? 아주 단순하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중요해요. 그때도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판단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우리의 감성과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인 논리에 어울리지 않는 명령과 말씀일지라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누굽니까? 주님을 순종하는 방법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 그 갚아주심은 우리 눈으로 볼수 없는 우리 눈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가품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내 모든 방법과 입장과 형편과 망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수용하고 인정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도 했고 성공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신앙의 사람이라면 말씀에 의지하시고 철저하게 맡기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시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 7절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런 결과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실패가 오히려 복이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요즘 옷을 입으면서나 수요일 날 6시 내 고향이라는 걸 가끔 봅니다, 제가. 그 보면 어천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전에는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는데 요즘은 도무지 애를 써도 고기가 안 잡힌다. 이런 이야기가 대세입니다. 그 어민들이 아주 투정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이 사건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렇죠? 고기를 많이 잡은 것, 그것이 결국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동일한 십자가의 구원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엉토당토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매 순간, 매일, 매달, 매년 부르고 계시는 주님이 아니시겠는가.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지요. 베드로를 기적의 고기 잡기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오늘 우리는 그보다 훨씬 큰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비참하게 십자가를 졌다. 이것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도 예배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이것은 사실 많은 고기를 잡도록 하신 베드로에게 주신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온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은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큰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안으로 데려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안고 온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누가복음 2장 34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삶 자체가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감춰졌던 것이고 그 표적은 오늘 모든 인류에게 우리에게 나타난 표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도 표적이지만 예수님의 삶 전체가 뭡니까? 표적이라는 거죠. 헤아려 보십시오. 세상에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표적인데 그 표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사람이 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실 베드로가 여태껏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봤을까? 인간적인 기술로 잡아봤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사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르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부터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것을 배우면서 자랐고 또 그렇게 살아온 베드로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고기를 그것도 이런 아침에 잡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선뜻 그의 삶의 도구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경험은 이게 처음인데 한 번 더 있었죠.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다시 주님이 찾아오지만은 그때도 역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인 줄 모르고 순종했다가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는데 일백 쉰 세 마리나 됐더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할 말이 없었지요. 베드로는 이렇게 신기하게도 두 번씩이나 같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 일.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들을 따라 나섰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언제나 풍성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참여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고 하는 7절의 말씀은 그냥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나누는 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만족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된 그 만족과 기쁨에 또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복음이죠. 내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또 참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데리고 오거나 모셔오는 것은 뭐 내 실적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같은 믿음을 갖고자 모시고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자고 하는 것도, 뭐 영화 보러 가자는 거 좋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가자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걸 아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경험한 예수, 은혜의 주님을 그 사람에게도 함께 경험하도록 만드는, 이게 뭡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잡은 엄청난 고기를 옆에 사람들에게도 나눈 것과 같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든 방법을 부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인생에, 영원까지 가는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결코 우세할 수 없는 실패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을 기꺼이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납득되지 않지만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주님의 역사를 불러이르는 기적을 일으키고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전환기를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희생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의 모든 우리의 교회나 우리 인생의 일들이 다 그 헛구물질하는 밤샘 같은 그런 시간들이 됐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그 실패 속에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이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